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중동 국가 카타르에서 걸프 협력 위원회 6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을 만납니다.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서방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 협상 타결에 대한 일부 아랍 국가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부 걸프 협력 위원회 회원국들은 핵 합의의 핵심 부분인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이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카타르 방문에 앞서 이집트에서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만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대처하는 이집트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스의 주식시장이 오늘 5주 만에 문을 열었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스 주가지수는 장을 열자마자 5주 전 종가에 비해 거의 23%가 폭락한 채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지만 2시간여 만에 주가지수는 1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6월 말 채무 위기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은행과 주식시장 등 금융기관들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 뒤 유럽연합 등 국제채권단과의 합의로 지난달 20일 은행 문을 연 데 이어 주식시장도 오늘 다시 개장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현재 채권단과 940억 달러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시장의 자금을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진한 경제 실적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아시아 주식 시장이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아시아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1.5% 이상 폭락했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약 1%, 홍콩 항셍지수 역시 1%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오늘 배럴당 46달러 85센트에 거래됐으며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51달러 91센트에 머무는 등 국제유가 하락세도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미국 증시들도 지난주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최근 인도양의 한 섬에서 발견된 항공기 잔해는 지난해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와 같은 기종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이 밝혔습니다. 리오티옹라이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은 어제 프랑스 당국과 항공업체 보잉사의 조사 결과 해당 잔해는 보잉 777 여객기의 보조날개 부분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용티옹라이 장관은 마다가스카르 동부 레유니옹 섬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잔해 역시 실종 여객기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조날개 부분이 발견된 곳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물체는 여객기의 출입문 부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어젯밤까지 샌프란시스코 북부 로어레이크 지역 2만 2천 헥타르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전체 면적을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24채와 단독 건물 26채가 전소됐으며 또 다른 주택 6,300여 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재난 현장에 동원해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멕시코 언론인 수백 명이 어제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사진 기자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사주간지 포로세소의 사진 기자로 일해온 루벤 에스피노사 씨는 최근 베라크루즈 자택 인근에서 괴한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멕시코 시티로 피신했다가 지난 주말 여성 4명과 함께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언론인들은 에스피노사 기자의 사진을 들고 사회 정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개인 차원이며 정부의 메시지 전달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방북을 하시는 일정입니다. 이희호 여사가 방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 수장들이 모이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뜨거운 북핵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 덮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계속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모레, 즉 5일로 예정된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정부 당국자는 동행하지 않으며 정부의 메시지 전달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이 3일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한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낸 초청장에는 이 여사를 포함한 19명의 방북단을 초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북단은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김대중 평화센터 측 인사들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세현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초청 의사가 최종 확인됨에 따라 이 여사의 방북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4일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방북을 하시는 일정입니다. 이희호 여사가 방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또 이번 방북은 이 여사 개인 차원의 방문인 만큼 한국 정부 당국자는 동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한국 국적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의 전세기를 이용해 서해 직항로를 거쳐 방북할 예정입니다. 이 여사는 방북 기간 평양 산원과 아동병원 등을 방문해 직접 만든 털 목도리와 감기약을 비롯한 의약품 등을 북측 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숙소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 당시 사용한 평양의 백화원 초대소와 묘향산 호텔입니다.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초청한 만큼 면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닌 고위 인사와의 면담에 그칠 것이라는 엇갈린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볼 때 남북관계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를 보이며 당국 차원의 대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면담이 성사될 경우 어떤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11월 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친서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주화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후 김대중 평화센터 측이 5월 말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성사되지 못하다가 최근 개성에서 만나자는 김대중 평화센터 측의 제안에 호응함으로써 재추진됐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와 북측 아태위원회는 지난달 6일 개성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오는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담에 모두 모입니다. 북한 핵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5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이 가운데 6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담엔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 외교수장들이 회원국 자격으로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주최 측이 북한 대표들을 위해 호텔을 배정한 게 확인됐다며 북한 측의 참가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3일 이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R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정부 차원 다자간 안전보장협의체로 아세안 10개 나라와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그리고 기타 국가 등 모두 27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안보 현안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도 북핵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인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협상 재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공방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북핵이 지역 안보의 위협으로 현실화하는 중대 기로에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데 몰두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의 해외 주재 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강하게 천명하고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핵 관련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접점을 만들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어떤 힘 대결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은 장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 양자 또는 삼자 접촉 또한 관심거리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접촉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호 외교부 공보 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좀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계획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사치레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은 또 중국, 러시아와 연이어 양자 접촉을 갖고 미국, 일본과도 양자 그리고 삼자 회담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특히 미, 한, 일 세 나라는 중국과의 양자 접촉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동력을 만들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제를 위한 대북 공조 강화에 힘쓸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ARF 회담의 결과물인 의장 성명에 이런 기조에 북핵 관련 내용이 담기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북중 두 나라의 회동 여부도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래 중국 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가 소원했던 중국과의 화해 몸짓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고 이런 분위기가 이번 ARF 회담을 계기로 한 양자 접촉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중 접촉 여부를 주시하고 있지만 외교장관 회동에 걸맞는 사전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몽골을 통한 대북 압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공식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NHK 방송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31일 총리 관저에서 정부 여야당 납치 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상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직접 접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돌려보내도록 북한 측에 강력하게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와 기시다 외상이 8월 5일과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아세안 관련 회의 가운데 유일하게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회원국이며 ARF 외교장관 회의는 6일 열립니다. 기시다 외상과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해 8월 미얀마에서 열린 ARF 회의에서도 비공식 회담을 했습니다. 31일 열린 정부 여야당 납치 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지난해 일부 해제한 대북 제재를 복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일본 국내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납치자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회적으로 몽골을 통한 대북 압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몽골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케베 츠토무 전 자민당 간사장은 30일 몽골을 방문해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친서는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문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바람이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북한의 납북자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라며 아베 총리를 몽골로 초청했습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월 초 김 제1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국 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공식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덮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거리 미사일 조립과 발사 등에 대한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며 오는 10월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한 당국의 정보 수집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은폐용 덮개를 설치한다면 미사일 조립 등의 여부를 곧바로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정보당국엔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수단이 있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 징후를 충분히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도발을 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위반하는 그런 도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한미 정보당국은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수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징후는 파악할 것이다.
이 앞서 일본의 한 언론은 2일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은폐용 덮개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장 덮개 공사는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동창리 발사장에 기존 50m 규모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67m까지 높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장일훈 차석 대사와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서세평 대사가 잇따라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일에 성대한 행사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위성 발사는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꺾어지는 해 5년 단위, 10년 단위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 노동당 창건 70주년 되는 해이고 지난 5월에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개편하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주적인 권리를 주장을 한 바 있거든요. 올해 10월에 아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의 덮개 설치 작업을 정찰 위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달 8월에는 남북이 관계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는 이번 8월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국책연구소 통일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8월에 어떤 일들이 예정이 돼 있길래 이렇게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들 말을 하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그 오늘 그 북한 외무상 이수용이 그 출국을 했죠. 이게 지금 그 5일부터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그 이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지금 열리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 남북이 각자 그 이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교전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작년 12월에 그 이 김정일 그 이 사망 3년 주기요. 3주기에 지금 맞춰서 당시에 이제 지금 그 이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영부인이신 그 이희호 여사께서 이 조화를 보냈죠.
네.
여기에 대해서 그 김정은이 감사의 친서를 작년 말에 보냈고 그다음에 북한 방문을 한번 초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이번 8월 5일 날 지금 방북이 지금 성사되는 걸로 지금 최종적으로
네.
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방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금년이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이제 모두 이제 8.15 행사를 이 거행을 하게 되죠. 이래저래 남북한 간에는 서로 이제 지금 던지게 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방북을 하게 되는데 궁금한 네네. 것은 김정일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인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친서가 있었고 이 친서에 따라서 방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면담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맥락을 살펴보시면 원래 친서에서 초청 의사를 밝힌 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 12월이었거든요.
네.
그 작년 12월만 해도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 남북 대화에 대해서 여전히 그 이 좀 여지를 두고 있는 편이었고 특히 금년도 김정은의 육성 기념사를 보면 최고위급 회담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거 이런 분위기가 4월에 오면서 상당히 이제 냉각된 분위기로 이제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12월에 애초에 이후 여사를 처음에 친서로 초청할 당시 분위기가 그대로 지속될지도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제 금년 그 상반기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결국 북한 자체가 더 그 이 협상이나 대화의 입장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양보적인 자세를 보이지는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화를 하고 싶으면 한국 측에서 기존의 입장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제 8월 달에 이 한미 간에는 지금 그 이 UFG 훈련, 을지부연 가디언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한미 군사 훈련의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5.24 조치에 대한 보다 이제 분명한 입장 이런 양보적인 조치를 들고 나오라는 게 이제 북한의 그 은근한 바람이기도 하고 또 압력성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승인한 것은 공식적인 정부의 메신저 아닌 대표의 차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의 개인 방문이라고 선을 걷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으로 볼 때도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바로는 무슨 메시지를 가져온다든가 한국 정부의 양보적인 메시지를 갖고 온다든가 중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네.
면에서는 굳이 김정은이 지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시대가 개막이 된 이후에는 사실 처음으로 중요한 그 대외 인사들을 만나는 이런 자리에서 이것을 대표성이 없는 뭐 물론 상당히 존경을 받는 분이지만은 대표성이 없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 카드를 소진할까 하는 생각이 처음엔 들고요. 첫 번째로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한번 판단을 해보면 물론 그 가능성이 적지만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의도가 순수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곧이어 있을 한국 정부의 8.15 메시지에 있어서 일종의 혼란을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한국 사회에 대북 정책에 대한 그 논란을 증폭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어떤 대화를 바란다든가 아니면 먼저 북한의 유화적인 메시지를 이호 여사를 통해서 우리 측에 전달을 하려는 의도는 지금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가 지금 대외적으로 융통성이 있고 또 예의를 중시하고 이런 지도자라는 인상을 가시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손익을 다 따져봤을 때는 가능성이 크지 않고요. 다만은 이제 그 조평통 부위원장이라든가 하는 나머지 북한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면담의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8.15 광복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박 대통령, 네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번 8.15 경축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남북관계에서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견을 하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는 금년 7월 달에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출범을 했을 때 당시 대외사에서 사실은 그 이 하반기에 남북대화 방향에 대해서 남북관계 방향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그 이 성과에 급급해서 기존의 원칙을 쉽사리 변동시키지는 않겠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정부와 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지만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북한의 행태고 또 무엇보다 북한의 지금 핵개발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만약에 그 핵개발을 핵폐기에 비핵화 문제에 성의를 보이고 나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생활의 안정 같은 것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있던 입장이 중요하게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측의 그 이 우리 측은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와 이제라도 이 세계사적인 변화, 특히 이란이라든가 쿠바의 변화를 거울 네. 삼아서 성실하게 대화의 장에 나와라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아마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하는 입장이라면은 북한과 충분히 중기적인 차원에서 공존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양측 간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네. 얼마 전에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추석 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과연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상 만약에 추석 맞이 이산가족 행사가 성사가 되려면 8월 말쯤에는 양측 간의 어떤 실무회담이든지 이게 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요. 이때가 마침 이제 한미 간의 UFC 훈련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네.
끝나는 시점이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김정일이 부쩍 요즘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대외적인 이미지예요.
네.
그러니까 인도적인 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안 그래도 지금 인권 문제로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는 만큼 그렇게 북한이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다. 이런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서 대화할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 이산가족 문제, 상봉 문제에 있어서도 그 이 실질적인 상봉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우리 측의 중요한 양보를 전제로 할 거라는 것이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바라는 건 9월 내지 10월로 예정된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지나치게 북한의 그 비난의 화살에 몰리는 것을 미리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논리적인 방어벽을 만드는 거죠.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한국 측의 비타협적인 자세로 인해서 대화가 수포로 돌아갔다.
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이 자위적인 억제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들. 그다음에 평화적인 우주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자주적인 권리로 계속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지금 얘기하는 대화 그 이 대화라든가 아니면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징검다리로 명분을 쌓는 징검다리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이산가족들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아쉽지만
네.
그렇게 현재로는 밝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진전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남북관계가 과연 호전될지 아니면 악화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칙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북한도 자기들이 지금 먼저 양보하고 나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강행되면 기존의 유엔 결의안으로 봐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를 안 취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 전체 질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도 조금 더 냉각된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차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으로부터 올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8월에 예정된 여러 가지 주요 행사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5일 서울에서 제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엽니다. 두 나라의 국방정책실무회의는 지난 2013년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역 정세와 두 나라 국방 관련 정책과 교류,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 군수지원협정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 군당국은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지원한 분유가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강화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처 SDC는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지원하기로 한 분유 가운데 1차분 분유 500톤이 일주일여 전에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 548만 스위스 프랑, 미화 593만 달러 상당의 분유 1,050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나머지 2차분은 8월 둘째 주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은 이 분유로 슈퍼시리얼, 즉 혼합영양강화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혼합영양강화식품에는 쌀 우유 혼합물과 곡물 우유 혼합물, 옥수수 콩 우유 혼합물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2015 대북사업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 부진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양 부족으로 인한 산모와 영아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유로 가공된 영양 강화식품은 영양 부족을 겪는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가 지원한 분유로 지난해 북한 주민 90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스위스가 지난 2009년 이래 북한에 지원한 분유는 미화 3,400만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스위스 당국이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분유를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 분유로 만든 영양강화식품이 영양부족을 겪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 분유 외에도 북한 내 수도와 위생사업, 경사지 관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가 올해 대북지원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938만 스위스 프랑, 미화 1,0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의 상주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김국향 선수가 북한 사상 처음으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 선수는 내년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6살의 김국향 선수가 북한 수영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김 선수는 30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2015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경기에서 397.05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5차례 시기 중 4차까지 끝낸 상황에서 3위였던 김 선수는 마지막 5차 시기에서 2명의 심판으로부터 10점 만점을 받는 등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며 극적인 역전 우승을 연출했습니다. 북한 선수가 42년 역사의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김 선수와 북한 선수단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각국 선수들도 김 선수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김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박수를 보내는 관중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두 손을 흔들며 답례했고 이어 북한 국가가 연주되자 거수경례와 함께 국가를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선수는 시상식도 열린 국제수영연맹과의 인터뷰에서 꾸준한 훈련이 금메달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훈련은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등까지 할지는 정말 몰랐지만 다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키 154cm에 몸무게 36kg으로 이번 대회 출전 선수들 가운데 가장 작고 가벼운 김 선수는 12살에 다이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위해 오전 3시간, 오후 2시간 등 하루 5시간씩 훈련하면서 40여 차례 다이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첫 국제대회 출전이라는 김 선수는 당초 목표는 내년에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 출전 자격을 따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승한 만큼 브라질 올림픽에서도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수상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하계 올림픽은 내년 8월 5일부터 21일까지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열립니다. 북한은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지금까지 단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김국향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앞서 지난 27일 열린 다이빙 여자 10m 싱크로 플랫폼에서 김은양과 송남향 선수가 동메달을 따내는 등 내년 올림픽에서 선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1973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2001년 일본 후쿠오카 대회 때까지 4년마다 열리다 이후 2년 간격으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박태환 선수가 2007년 호주 멜버른 대회에서 따낸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또 2009년 중국 상하이 대회에서 따낸 금메달 1개 등 모두 3개의 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농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문화 다양성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농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감 능력을 높이고 서로의 꿈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되어 온 행사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체육관. 250여 명의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 친구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올해로 세 번째 열린 전국 다문화 유소년 농구대회 개막식 현장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대회는 2013년에 다문화 가족 어린이 농구대회로 출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소년들에게 농구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 및 유소년 농구대회로 확대됐고 올해로 세 번째 대회를 맞았는데요. 올해 대회에는 유소년부 16팀, 다문화부 4팀 등 총 20팀 2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대회를 주최한 한 여행사의 이상진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오늘 제3회째를 맡고 있는 그 전국 다문화랑 유소년들 어린이 농구대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3회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팀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작년까지는 하루만 행사를 하다가 올해 많은 팀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틀 동안 경기를 진행하거든요.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소외된 아이들이나 내지는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친구들 간의 관계 증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기여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근데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하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프렌즈라고 하는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구단주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계속 지원을 하다가 그 친구들이 좀 뛸 수 있는 장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유소년부는 한 조당 4팀씩 총 4개 조로 편성, 예선을 거쳐 8강 토너먼트, 그러니까 경기를 거듭할 때마다 진 편은 제외시키면서 이긴 편끼리 겨뤄 최후에 남은 두 편으로 우승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다문화 4팀은 모든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하는 풀리그로 진행했습니다. 개막식 하루 전부터 이틀 동안 이곳 배재고등학교 체육관과 서울 유령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각 두 개 조씩 경기를 펼쳤는데요. 둘째 날 고향 SK 주니어 나이츠와 경기를 펼친 B조의 분당 썬더스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분당 썬더스에서 온 저는 김민우고 얘는 박수현이에요. 그래서 분당 썬더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농구하는 데인데 그냥 이렇게 농구 재밌게 하고 많이 이기고 재밌게 하는데 3학년부터 한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다 있어요. 저는 스몰 포워드고요. 그냥 애들이 다 같이 재밌게 하고 이렇게 농구하고 패스도 잘하고 막 많이 이기니까 이기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다 이렇게 보답 되니까 되게 재밌게 돼요.
애들이랑 같이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이기니까 좋아서
막 형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는 우리 팀에서 잘하는 형들을 딱 불러서 이렇게 연습 게임도 하고 그 형들이 막 많이 도와줬으니까 힘들게 막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보여줘요.
분당 썬더스 화이팅!
당찬 목소리답게 분당 썬더스는 이날 우승을 차지했고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아프가니스탄 등 4개 대륙 13개 나라의 어린이 20명이 모인 글로벌 프렌즈 농구단 역시 리틀비스트 농구단을 누르고 다문화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에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등 많은 응원인파가 함께했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기특해요. 은재야 이번에 열심히 해서 꼭 이겼으면 좋겠어. 파이팅해.
예, 5학년이랑 6학년 여자친구들 구성이 돼서 한 12명 정도의 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국 와서까지 농구 계속하게 되어서 엄마 정말 행복하고 오늘 열심히 하고 네가 즐거워하는 모습 보게 되면 너무 좋겠다. 화이팅!
농구를 하면서 더 활발해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들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뿌듯하기만 합니다.
동생이 농구하면서 끈기도 생겼고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키도 되게 많이 커져가지고
아이들이 일단 운동을 하는 순간에는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 뭐 공부라든가 또 다른 학교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 잊어버리고 그 운동이라는 그 신선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신이 굉장히 아이들이 밝아지고 그런 표정 같은 것들도 그 운동만 생각하는 그 눈빛이 너무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한편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글로벌 프렌즈 농구단과 분당 썬더스 농구단은 9월 초에 일본 전지훈련을 가게 되고요. 현지에서는 일본 유소년팀과의 친선 경기도 치르게 됩니다.
총 이제 4위까지 상패와 부상들이 주어지고요. 최종 우승하는 팀, 그 다문화팀 중에 한 팀, 유소년팀 중에 한 팀, 그 두 팀을 지금 다음 달에 가까운 일본으로 저희가 전지훈련을 갈 거고요. 뭐 쉼도 있고 뭐 훈련은 뭐 좀 막 강도 높게 있진 않고요. 일본에 있는 유소년 팀이랑 같이 경기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요청들이 많으세요. 뭐 중등부도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들도 오시고 하는데 더 이제 나이대를 늘리는 것보다는 유소년들 다문화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지금 한국은 여름 휴가의 절정이라고 하고요. 휴가철 관련 소식이 많은데 이 소식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너도 나도 휴가를 떠나는 행렬이 전국의 고속도로와 공항, 여객선 부두에 이어지고 있고요. 해수욕장, 계곡, 풍광이 손에 꼽히는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에도 휴가를 맞은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휴가 문화는 명절 분위기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추석이나 설 명절에 움직이는 인파를 민족 대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여름 휴가도 대이동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집단 여름 휴가철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요즘은 휴가를 1년 연중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전국 각지에 있는 산업단지의 기업이나 공장은 일정 기간에 함께 생산시설을 멈추고 대부분의 직원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산업단지는 관련 협력업체 등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동시에 여름휴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해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여름휴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울산 시민 뭐 70만 명 정도가 여름 휴가를 나서서 도시가 텅 비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또 이 기간에 휴가가 집중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있는 기간이어서 가족들이 또 함께 여름 휴가를 나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고 또 전국 유명 휴가지에 몰리기 때문에 한국의 교통당국이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 번째, 두 번째 주 휴일까지는 특별교통대책기관으로 정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를 피하는 여름휴가 어디가 제일 인기가 많은 곳인가요?
뭐 한국에서는 여름휴가의 대명사 아무래도 해수욕장입니다.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대표로 하는 남해권 해수욕장, 강릉 경포 해수욕장을 대표로 하는 90여 곳의 동해권 해수욕장이 있고요. 파도가 좀 잔잔한 지역입니다. 서해권의 해수욕장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특별한 여행지로 꼽히는 제주도 지역의 해수욕장이 이 기간 동안은 뭐 사람밤 물반의 인파가 몰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과 함께 물이 있는 전국 각지의 계곡 그리고 뭐 설악산, 월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도 땀을 흘리면서 모처럼만의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도 몰리고 있고요. 이맘때면 전국 각지에서도 휴가객을 맞이하는 여름 축제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여름 바다 축제가 있고요. 강원도 화천에는 살록수수 축제가 열립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에서는 아우라지 뗏목 축제 등 각 지역마다 볼거리, 먹을거리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참 산으로 바다로 여름 더위를 피하는 피서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뭐 대신 휴가지를 가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뭐 버스를 타고 좀 어렵게 갔다면 지금은 자가용이나 비행기도 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편리한 교통수단이 더해진 건데요.
네.
바다나 산 계곡을 목적지로 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뭐 아주 경치가 좋은 그리고 좀 편리한 종합 위력시설인 리조트들이 아주 많이 들어서서 리조트 내의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원한 바다에 또 계곡에 몸을 담가서 더위를 익히기도 하고요. 뜨거운 그 해수욕장의 백사장 모래로 찜질을 하기도 하고 산에 올라서 땀을 흘리며 더위를 다스려보는 그 이열치열의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멀리 휴가지로 나서지 않아도 도심 곳곳에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는데요. 지난 주말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신나는 여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 차량의 통행까지 막아놓고 하루 종일 물놀이 공간으로 열어놓은 물의 난장 행사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의 여름철 휴가 이런저런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경제 소식을 좀 살펴볼까요? 한국의 경상수지가 40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대기록입니다. 지난 6월 한국의 경상수지가 12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2012년 3월부터 지금까지 40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국의 국채은행인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경상수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거래의 국가별 현황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요. 무역 거래로 벌어들인 돈, 지출한 돈의 규모를 비교해서 이게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6월 한 달간의 경상수지가 121억 9천만 달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개월째 흑자 행진이고요.
네.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은 523억 9천만 달러를 넘어서 6개월간의 경상수지 기록이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국제적인 무역거래에서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물론 좋은 소식인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런 흑자 소식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뉴스의 제목만 보고 아 이게 좋은 뉴스구나 하고 봤다가 다시 살펴보면 아 이게 좀 그렇지는 않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흑자 기록이 흔히 말하는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역 거래가 활성화돼서 수입도 많고 수출도 많은 가운데 흑자가 아니라 수출은 줄고 수입은 더 줄어든 상황에서의 흑자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한국이 정보통신기기나 승용차, 뭐 기계 정밀기기 분야의 수출은 조금 늘어난 상태지만 전체 수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한 2%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무려 17.3%나 줄어서 이 한국의 내수 경기의 불황도 반영된 그런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액은 2,970억 달러라고 하네요. 지난해보다 한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 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 9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쌍둥이들이 참가한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다는데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강원도 양구 서천변 일대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전국 각지 쌍둥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느 쌍둥이가 더 닮았는지, 어느 쌍둥이가 제일 안 닮았는지를 겨루는 어떤 대회인데요. 전국에서 24개 팀 쌍둥이가 참가했는데 올해로 8번째를 맞은 강원도 양구의 배꼽 축제의 한 부분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저희 쌍둥이 축제도 재미있지만 이 배꼽 축제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강원도 양구의 지역적인 특색이 축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양구 하면은 뭐 6.25 한국 전쟁의 격전지입니다. 또 한국 국토의 정중앙점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양구입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배꼽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다는 건데요. 배꼽이 상징하고 있는 뭐 생명, 자연, 장생의 의미를 축제에 담아서 사흘간 축제를 열었는데 이 쌍둥이 선발 대회도 바로 이 배꼽 축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쌍둥이 배꼽 축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네. 뭐 사실 한국 사람들도 쌍둥이 축제하면 해외 토픽에서나 해외 뉴스에서 봤음 직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갓난쟁이 아이에서부터 34살 성인 쌍둥이까지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를 심사를 받았습니다. 뭐 함께 참여한 형제도 있고 남매 쌍둥이, 자매 쌍둥이들도 있는데 같이 무대에 올라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시낭송에 태권무 등 장기 자랑을 하면서 이 쌍둥이들만 닮은 사람들의 매력을 발산하는 겁니다.
네, 참 재미있는 대회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세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소식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동을 방문해서 이란 핵합의의 이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양에서 발견된 여객기 잔해가 17개월 전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부품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케리 장관의 중동 순방 소식부터 살펴보죠. 현재 중동 카타르에 가 있죠?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은 최근 이란과 주요 6개국이 맺은 핵합의를 중동 국가들에 설득하기 위해서 어제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걸프협력회의 GCC 외무장관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걸프협력회의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로 구성됐습니다.
이 핵합의 이후에 아랍국들이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특히 어떤 점들을 우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은 이슬람교 중에서도 순위파인데요. 이들 국가들은 시아파인 이란이 핵합의를 맺은 뒤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중동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보 우려를 잠재우는 게 이번 순방의 주요 목적입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중동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란의 잠재적 위협을 방어할 수 있도록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회의의 성격도 있습니다.
네, 이 밖에 혹 다른 의제도 다뤄지는 게 있습니까?
네, 케리 장관은 걸프협력회의 외무장관들과 함께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는 방안과 예멘 내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리 장관은 카타르를 방문하기 전에 이집트도 방문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를 방문했는데요. 이집트에서도 이란 핵 타결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카이로에서 사메 슈크라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케리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There can be absolutely no question that if the Vienna plan fully implemented, it will make Egypt.
케리 장관은 이란 핵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면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 국가들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집트 두 나라는 군사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죠.
예,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집트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한때 중단됐다가 올해 초 재개됐는데요. 이집트 군부가 2013년 모하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인권 탄압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케리 장관은 카이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년 중단된 양국의 합동 군사 훈련도 재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케리 장관이 중동 국가들의 이란 핵 합의를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핵 합의의 성과를 적극 알렸다죠.
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이란 국영 방송인 채널 1 프레스 TV를 통해 생방송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 핵 협상이 양자의 모두 이득이었다며 협상을 시작한 2년 전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술이 که ما داریم رو اون اصولمون در منطقه هم وامیستیم اما حتما توافق
로하니 대통령은 서방과 맺은 핵 합의를 통해서 중동에서 현재 최악의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와 예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이 더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외교와 포용만이 정치적 문제와 위기를 끝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킬 것이라고 로하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지난달 29일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서 여객기 잔해가 발견됐는데요. 17개월 전에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과 같은 기종의 부품으로 공식 확인이 됐죠.
네, 리아우 티옹 라이 말레이시아 교통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reckage found earlier is confirmed to be the flectron from a Boeing
리아우 장관은 앞서 발견된 여객기 잔해는 보잉 777의 날개 뒤편 부품인 플랫퍼론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리아우 장관은 하지만 이 부품이 실제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의 부품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잉 777 기종 가운데 해상에서 사고가 난 항공기는 MH370편밖에 없어서 결국 이 여객기의 잔해로 판명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잔해가 프랑스로 옮겨졌다죠?
네, 잔해가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프랑스령 레위니옹섬 해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이 잔해는 지난 1일 프랑스 뚤루즈 인근 국방부 실험실로 옮겨졌고 프랑스와 말레이시아 항공당국, 보잉사 등이 5일부터 이 잔해가 실제로 MH370편의 부품인지 정밀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잔해가 사고 당시의 상황 추락 지점 등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네, 프랑스 수사당국의 전직 관계자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봤습니다. 운항 정보가 담긴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는 한 사고 전후 사정을 알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고 여객기가 바다로 추락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여객기가 억류돼 있을 것이라는 음모설을 잠재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ABC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ABC 아메리카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영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V로 시작하는 영어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